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초자연적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지성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보고 은혜다. 이것을 보고 신비다. 이것을 보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이게 큰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거 기적이에요. 두말할 것도 없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적인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좀 길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5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게 그냥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의심하거나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15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예언되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계속해서 온다 온다 자꾸 온다 소리만 합니다. 누가 오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 중 공생의 3년 중에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 죄값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십자가로서 출발해서 부활까지 이르는 것보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면 부활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 다 받았구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확신이 있으니까 넘어지고 깨어지고 혹 실수하고 자더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멘 안 하기를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육신이라는 이 장막은 떠나지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계속해서 만일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아니하였으면 뭐 자꾸만 만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88세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이분이 74세에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 구성이 엉성해서 믿습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게 잘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가짜로 쓴다면 저는 더 아주 잘 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럴듯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정신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내용이 온통 의심이 가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형사가 용의자를 잡아놓고 심문할 때에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대는 사람은 진짜 범인입니다. 보통 사람은 알리바이를 대라고 하면 잘 못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 알리바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것을 직접 본 사람에 대한 증언도 서로 다릅니다. 일반 신화 같으면 그럴듯하고 폭나는 알리바이로 꾸몄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떤 때는 천사가 하나 나타났다, 어떤 때는 둘이 나타났다, 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또 보고 전했다. 요즘은 뭐 여성의 말을 안 들으면 바보죠. 그런데 옛날 그 당시에는 여성은 아예 말하는 것은 다 믿을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인들의 증언이 그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 사실은 엉성하게 이루어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의심한 사람들도 많았고, 제자들도 뭐, 의심을, 보고도 의심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증인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시작해 8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느 비밀스럽게 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시에 500명이 있는데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뭐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런 바울의 관점에서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열두 사도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이건 누굴 말하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목격했다 하고 부활을 증언한 사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예나 명성이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했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고난과 박해와 순교뿐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죽기를 각오하고 계속 예수님이 부활했다, 목숨을 걸어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을만 하죠. 왜 또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그야말로 극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그래요.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증언하다가 순결당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가론 유다를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결같이 전했어요. 근데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가 오고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 오히려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죽음도 실제고 부활도 실제라는 사실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 21절에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는 것이 실제입니까? 실제 아닙니까?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죽어요. 죽으면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장사 지내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죽는 실제. 근데 부활도 실제라는 거예요. 부활도 실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대표성은 아담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부활의 대표성 역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인함인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불교 지도자, 살아있는 부처, 영적인 스승이라고 하고 또 평화 운동가라고 했던 틱낫한 이 스님이 95세에 일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태어남과 죽음은 단지 개념일 뿐이다.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실제가 아니고 죽는 것도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지. 다 태어나는 것도 실제, 죽는 것도 실제죠.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시신을 죽고 난 뒤에 화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폴럼 빌리지라고 하는 명상 산책로에 뿌려달라 이렇게 요원했습니다. 실제도 아닌데 왜 했을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실제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인데 분명히 살아생겨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출생도 사망도 실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너무나 터무니없는 철학적 사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살아있는 부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의 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석가모니 역시 80세까지 살다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제자들이 화장을 해서 그 시신의 죄를 여덟 군데에 나누어서 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묘가 없잖아요. 스카몬이나 탕라타님이나 이 스님들은 죽음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죽음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죽음 앞에 너무 무력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실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실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단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안 죽는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죽고 난 뒤에 아직도 안 살아났습니다. 다 죽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걸음으로가 끝입니다. 걸음으로. 걸음으로가 끝이에요. 죄인이니까 걸음으로 죽습니다. 근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어도 그러나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동바동 열심히 이 세상 잘 살다가 죽고 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15절 이후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은 부활을 예수 부활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뭐라고 해요? 사기꾼이라고 해요. 사기꾼.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계속 작정하고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포함해서. 그러면은, 인간의 논리나 이성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영감을 주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 신앙, 핵심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기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내 영혼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내 인격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대학 하나 있죠. 시카고 대학이죠. 근데 이 시카고 대학, 과는 다릅니다만은, 그 시카고 대학, 그 신학 교수,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 교수가 있는데, 신학을 하신 분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조직 신학 교수 박사는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그때 그, 시카고 대학 신학, 시카고 신학, 그렇죠. 시카고 신학교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아니고, 거기서 두 시간을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무슨 강의를 했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된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여러 신학자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강좌를 듣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노인이 젊은 시간에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틸리 박사님 질문일까 했습니다. 질문하라고 하니까 가방에서 사과를 하나 꺼내더니 그걸 한 입 빼어 물고는 아작아작 자꾸 먹으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질문했으면 말을 해야 될 것인데 또 사과 하나를 또 사갖고 한쪽을 또 배워서 먹으면서 박사님이 하신 말씀의 책들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면서 또 사과를 돌려서 한쪽을 또 이렇게 또 이제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서 이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노인이 이상하다 아주 좀 뭔가 모자라다 뭐 이상한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또 사과를 먹으면서 박사님이 한 말 여러 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면서 또 사과를 돌려서 또 한 입을 베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사과를 다 먹고 난 뒤에 사과 그 꼭지만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 박사님 방금 제가 먹은 이 사과가 실까요 달까요 이렇게 이상한 질문하고 그게 말이 지금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고 사람한테 짜증나게 막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잡아내야 되나 뭐 나가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몹시 당황한 이 틸리 박사가 머뭇거렸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유감스럽게도 당신이 먹은 그 사과를 내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먹다 남은 사과 그 꼭지를 가방 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렇다면 박사님은 예수님도 맛보지 못했겠군요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고 박수를 치면서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 사람의 질문에 환호성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강연을 했던 필리 박사님은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 모르고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온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부활에 내 마음이 믿어지면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초월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학 박사이고 여러분 홀틸리의 조직 신학책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수없이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딱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로 잠시 눈에 보인 그 현상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습니다.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냐면 원지점으로 돌아갔는데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떡도 구워놓고 그 다음에 잡은 고기도 좀 갖다 달래 해서 그걸 같이 드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 지금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가 나오는데요. 누가 묵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흉채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답니다. 씨를 심을 때는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크고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현재의 몸과 이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야, 정말 저 사람 안에 감춰졌던 그 아름다움 바로 이것이 진짜 저 사람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감탄할 것입니다. 지금 그 지체상의 자들은 부활할 때에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부활할 때 역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더 이상 늙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또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이 습관도 사라질 것입니다. 부활하면 화장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화장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부활할 때는 언제냐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재림은 됩니다. 오늘 51절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때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식구나 가족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별이 없어요.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 개념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진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유래해 주시고 우리의 그 섬김과 희생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이성,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을 만한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되셨으니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때 지금의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육신이 연약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병모와 질병이 있어서 육체적 연약함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야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중에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으로 늘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에서 실패는 없어요. 절대 실패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죄와 실수와 부족함,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절대로 주눅들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위축들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실패할 수 없는 존재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연속적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안 되던 내일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은요, 절대 절망이 아니라 절대 희망이에요. 그냥 언제든지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좌절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죽음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마지막이 어떠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로마의 사형 제도는 십자가에 빨갛게 벗겨서 못 박아 죽이는 것인데 못 박아 죽일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못 박아 죽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인 자가 베드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로마 감옥 안에서 있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합니까? 오히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에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고 이제부터 패배할 수 없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관계맺는모든사람에게도이부활을적용하시기바랍니다이제부터신앙생활하면서십자가로신앙생활하는것보다부활로부터신앙생활하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아내가예수믿고난데죄사함받고부활하신주님과함께살거나여러분그런데요이사실을분명히알아야됩니다골로새서읽어보세요사도바울은골로새편지하면서뭐라고하냐면이미우리가어디에가있는걸로설명하냐면주님앞에가있는걸로설명합니다말씀합니다그러므로여러분어떤일이있어도주안에서우리는승리하는것입니다할렐루야여러분이주님의일을하는것이가장큰축복인데예수십자가와부활을증거하는증인의삶을살기를바랍니다이것이가장큰축복이에요사실은그리하면하나님께서여러분에게예비한상급을허락하여주시고그일은결코헛되지않게해주실줄로믿습니다주님이시키는일주님이원하시는일이라면은열심히해서주님재림하실때에영광스러운몸으로부활해서주님과함께더불어서영생공략하는그런축복이여러분모두에게있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기원합니다할렐루야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우리죄를짊어지시고죽은자가운데서다시살아나셔서우리에게영원한소망을주신우리주님부활의이기쁨과감격과부활을누릴수있도록저희들예배자리불러주시고하나님을경배하게하심을감사합니다부활하신주님께서어느한순간에도우리를떠나지아니하시고함께계시고우리의삶을지도하시고인도하시고보호해주실줄로믿습니다육체로남은날동안주의일에힘쓰는저희들되게하여주시고예배하는삶을살고또예수생명복음전하는정인의삶을살아서하나님이허락하신그복받는놀라운역사가우리교회우리개인다되게하여주시옵소서하나님이가특별히낙심하고좌절하고절망하고여러가지문제에매여있는사람들마음에안도감을주시고안정감을주시고해방감을주셔서능히부활하신예수님과더불어서모든문제를이기고나갈수있도록새힘공급하여주시옵소서부활하신우리주예수그리스도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